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기쁨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힘을 새롭게 얻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말씀해요. 이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기자 요한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운전하다 보면 그런 표지판들, 사인들이 나오죠? 그것을 보고 거기에 차를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달려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지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바로 새 성전의 주인 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고 이 표적을 보고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누굴 믿었습니까? 그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의 나라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표적을 보고서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임했고 전에도 예수님을 따를 결단이 있었지만 그 표적을 보고서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를 마음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는 여러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본 것이.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만 먹고 즐겼습니다. 연회장이 그랬죠? 하인들이 있었죠? 많은 하객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 혼인집 주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할 뻔한 이 혼인잔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그들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적을 보시면 안 되고 그 속에 표적을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얻게 될 이득에 취해 있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1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는 그 대목에서 제자들이 그 틈바구니에 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에요. 왜 그들이 가버나움에 내려갑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곳에 그들이 따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길이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 있든 사람이 볼 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제자들은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궁핍이 있든 환란이 있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머무시면 항상 머무르고 예수님이 가시면 항상 착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그 재앙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밤이었어요. 그 밤에 무려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를 홍해 바다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 그랬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은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자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타국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까지도 그날 되면은 다 모여서 성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보통 때에는 한 15만 명 정도 예루살렘에 머무는데 유월절이 되면은 많게는 50만 명까지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예수님 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가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닥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멀리 지방이나 타국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조금이라도 그 짐승의 흠집이 있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제사장이 보고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물은 흠이나 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힘들게 멀리까지 끌고 온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파는 장사들이 얼마나 예배하는 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참 몸만 달랑 와서 돈만 내면 그 짐승을 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장사하는 자들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원래는 그런 장사하는 자들이 성전 문 밖에 그 기드론 골짜기 시냇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장사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꾀가 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장사를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게 힘들게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온 그 양이나 소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흠이 있다, 점이 있다, 그렇게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서 사야 됩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장사진을 펴고 있는 그곳에서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취해진 그 상당 부분의 이득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지도자들에게 그 돈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성인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씩 냅니까? 한 사람당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성전세를 아무 돈이나 받지 않고 두로 지방에서 통용되는 그리스 그 주와 그 스타테르라고 하는 그 주화만 그들이 받았어요. 그 가치가 얼마 되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드라크마 아시죠? 드라크마 한 사람당 반세겔에 해당하는 드라크마가 두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두 드라크마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드라크마만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려면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그 한 세겔에 해당하는 네 드라크마 그 은화를 내고 둘이 성전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머무실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까지 찾아왔어요. 가버나움까지.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낚시를 던져라.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것인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서 은화 한 입이 나오리라. 그 한 세겔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세는 얼마입니까?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세겔이 나오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아서 열어보니까 정말 한 세겔 그 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 반, 자기 것 반 해서 그 한 세겔을 두 사람 분을 성전세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에 사는 사람들, 유대 지경에 사는 사람들 다 각자 생활 속에서 그 주머니에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그 은화를 갖고 있었어. 근데 다 받지 않고 그 두로 지방에서 쓰여지는 그것만 받았기 때문에 성전 경내에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바꿔줄 때 상식적으로 얼마간의 수수료를 취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수수료가 아니라 점점점 그것이 불어나고 그 환율이 불어나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누가 가져갑니까? 그 배후에서 그 일을 조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돈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AD 66년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유월절 제사의 그 광경을 그가 목도했습니다. 그때 희생되는 어린 양이 몇 마리가 되는가를 대충 한번 수를 세보니까요. 25만 6천 마리가 그 유월절에 죽임당하는 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양과 소가 그 성전 안에서 매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시세보다 한 두 배 정도 매기고 하다 보니까 돈 맛을 맛본 거예요. 그것이 다음에는 3배가 되고 5배가 되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걸 사야 됩니다. 7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나중에는 16배까지 뛰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이면 어린 양 하나를 산다고 했을 때 1500불, 1600불을 그렇게 억지로 주고 그걸 사와야 됐어요.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그 거룩한 향내가 올라가야 할 그런 성전인데 수많은 짐승의 그 오물들 냄새보다도 더 고약하고 지독한 돈의 욕심으로 찌든 지도자들의 그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성전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소리가 울려야 할 그 장소에서 돈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그 시끌벅적한 시장통이 되어버린 그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그 채찍을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시고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16절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이니라.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도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저 겉모습을 주님이 보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5절 뒷부분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런 것이에요. 주님이 보신다는 것은 그런 겉모양을 보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친히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지 아니한가? 과연 그들이 돈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편의를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왔는지 그 마음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희생을 당하여서 그 피가 강물로 흘러갈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의 그 관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성전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명하셨습니까? 이 성전을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름은 그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고서 여호와라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동일시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아니지만 마땅히 우리가 누릴 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성전 안에서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복과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성전에서 구하면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 구원을 어디서 주십니까? 성전에서 그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돌로 만든 이 건물이 생각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가슴속에 차올라와서 어떤 말을 잊지 못하고 어떤 생각도 들지 않을 만큼의 큰 은혜 속에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미지, 그 관점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에 대한 관점은 바로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7장 11절 때문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의 소굴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이, 그리고 강도가 강도질하다가 추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드러내놓고 다닐 수가 없죠. 숨어서 다닙니다. 추격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체포망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동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이 없을 때까지 거기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이면서 숨고 있는 그곳이 바로 그들의 은신처가 도둑의 소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성전을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보는도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안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도둑된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강도된 그 본성들은 전혀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잠깐 그 성전에서 웅크리고 죄를 숨기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몸을 일으켜서 동굴 밖으로 나오듯이 나와서 그들이 원래 좋아했던 돈을 쫓아다니고 그들이 원래 사랑했던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그 강도질을 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여전히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 안에 참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이 악용하고 자기가 안이 받는 데에만 이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면서 참으로 회개하지 않고 모든 죄를 구원 받았다는 그 안이함 속에서 더 죄를 짓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고 더 흉악한 일에 가담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다 보았노라,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 이 거룩한 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부어지는 이 집을 그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은신처로만 여기고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실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자한 분이셔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대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참 우리가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정말 예수님은 인자함이 정말 무궁하시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 되시고 사랑의 무한하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주님이 그 분노한 가운데 채찍을 휘두르시고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셔서 울 때도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수많은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드럽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회개케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시고 성전에서 쫓아내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그것을 취하고 내가 선택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니까 내가 도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고 주님이 한탄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복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래서 참 제자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 정말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렇게 분노하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오히려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을 때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가. 그 말씀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너무도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그가 마음으로 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열심, 열성 때문에 나에게 비방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을 버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버리라. 그러면 세상에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믿음과 예배를 버리라. 그러면 세상에 형통을 주리라. 이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기를 삼키고 핍박을 받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기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러한 처지에 지금 놓여 계신 것입니다. 지금 채찍을 휘두르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밥줄이 거기 달려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사건 그것을 그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이 성전 첫결의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어떻게 삼킨 바 되실지 아셨어요. 주의 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만들지 않을 수 없고 휘둘지 않을 수 없었던 예수님. 그것은 주님의 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온 그런 행동들이셨습니다. 어떠한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고 결국 어떠한 죽음에 처하며 내 삶이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그 열심 때문에 삼킨 바 될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아셨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더 그것이 크게 일어나서 어떤 소리도 어떤 상황도 전혀 보이질 않고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오고 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구속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양과 소를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쫓아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역사가가 기록한 대로 수만 마리의 그 소가 거기서 들여지고 수십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리며 죽는다 하여도 도둑되고 강도된 우리의 죄를 그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양과 소를 다 밖으로 쫓아내주신 것입니다. 그 옛 성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으심으로써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과 복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요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삼킨 바 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보다 큰 사랑으로 만드신 이 교회와 예배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들을 끌고 올 필요도 없고 성전에서 북적북적 그것을 매매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와라. 다 와라.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할렐루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그 목마른 심령 하나만 가지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만 가지고 주여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갈급한 심령만 가지고 그 생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말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그 포도주와 그 안식의 젖을 사 먹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값이 되신 속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속전이 되셔서 우리가 값없이 그냥 목마름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세를 어떻게 내셨다고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던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요? 물고기가 삼켜버린 은화, 은 한 세겔을 네가 취하리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한 세겔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전세와 베드로의 성전세를 다 지불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그 고개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삼킨 바 되셨던 그 은혜. 내가 그 성전세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닌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시고 우리 위에서 삼킨 바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통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한 세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나라로 들어감을 허락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 은혜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깨끗하여져서 새롭게 척결되어 주님만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착부터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과 복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